주일 오전 성경 공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즐거움을 또한 우리 지체들 가운데에 고루 넣어주시기로 원합니다. 주님을 알고 또 구원받은 이후에 주님에 대해서 하나하나 배워가고 또 그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하고요. 주님 말하는 자와 또 듣는 자 한 마음으로 또 지식의 어떤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참으로 교제하는 가운데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주님 주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입술을 또한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부터 이제 네 달간 제가 설교 공부를 맡게 되었습니다. 5월 6, 7, 8월 해가지고 네 달 동안 아마 휴양회 때 일주일 빼면 16번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에
축하하신다.
감사합니다. 네. 축하한다면 좀 더 할까요?
마음을 네. 전하는 게 얼마나
맞습니다. 네. 네.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주제는 이제 이스라엘의 분열왕국 시대에 대해서 할까 합니다. 사실 분열왕국 시대의 앞단계, 뭐 우리 창출의 민신에서 성경 딱 펴면 창세기부터 잘 열심히 읽어 나가다가 성경 읽다 보면 제일 잘 막히는 데가 어딘가요? 저는 이제 일단 레위기에서 한번 막히고요. 어쨌든 이제 레위기를 뚫고 나가면 이제 민수기를 한번 뚫고 나가면 여호수아 재밌죠? 재밌지 않나요? 그리고 여호수아 지나서 뭐 룻기 이런 거 좀 지나서 이제 사무엘기 상하 다윗 이야기 막 나오고 이러면 재밌다가 이제 솔로몬이 이제 성경에서 퇴장하고 뭐 여로보암 르호보암 이름도 똑같은 것 같고 뭐 사람들 막 왔다 갔다 하고 하다 보면 아 여기서부터 또 이제 겁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의 분열왕국 시대를 통해서 역시 우리에게 동일한 은혜를 참 많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 안에는 그 수많은 왕들이 있고요.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의 왕들이 많이 있고 또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을 다루시는 것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수많은 대언자들이 또 나오고요. 이렇게 분열왕국 시대에 대해서도 참 중요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이제 성경 공부를 하면서 꼭 한번 깊게 보고 싶었고 다 오던 부분이었습니다. 이 성경으로는 이 분열왕국 시대는 열왕기상 12장부터예요. 열왕기상 12장 이후 그다음에 열왕기하 전부고요. 또 역대기는 이제 상하가 있는데 상 쪽은 앞에부터 역사에서 다윗의 이야기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에 지금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분열왕국 시대는 역대기하 10장 이후입니다. 연대기로는 이제 사울과 다윗 이 두 왕을 이은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 솔로몬이 죽은 직후부터고요. 아마 횟수로는 주전 한 930년 정도로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성경 기록에 정확한 현대식의 연대기가 나와있지 않기 때문에 사람마다 의견이 좀 다르긴 하지만 솔로몬이 죽고 왕국이 두 개로 쪼개지는 시점은 약 주전 930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 주전 930년부터 이제 왕국이 나뉘어지고요. 나뉘어졌다. 그래서 이제 분열왕국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때부터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는 주전 586년 7월까지 약 340년 정도에 해당하는 시기입니다. 340년이면 성경상에서는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니에요. 하지만 성경에 의외로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게 또 분열왕국 시기이기도 합니다. 남왕국 유다가 주전 586년에 멸망을 하게 되는데 북왕국 이스라엘은 그보다 한 140년 정도 앞서서 주전 720년에 아시리아에게 먼저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어쨌든 북왕국 이스라엘도 한 200년 정도 지속을 하게 되는 상황이에요. 북왕국 분열왕국 시대 이후에 이스라엘은 이제 독립적인 국가를 박탈당했습니다. 그 이후로는 독립국가를 세운 적이 없어요. 그 전체 이스라엘 지역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당시 최강 국가의 한 변방에 주로 전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이제 왕을 달라고 했었죠. 그렇죠. 사사기를 지나면서 하나님께 왕을 달라고 했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주셨어요. 그래서 사울 왕이 이제 집권을 한 이후에 한 460년이 지나서 이제 이스라엘이 다시 왕이 없는 시기가 된 겁니다. 사울과 다윗과 그 누구죠? 솔로몬 이 세 왕이 120년, 40년씩 120년을 다스렸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분열왕국의 340년 합쳐서 460년의 시기가 이제 왕이 있던 시기였어요. 그 전에는 이제 왕이 없었고 사울왕이 첫 번째 왕이었고요. 쭉 왕들이 다스리다가 마지막에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멸망당하는 그때 이후에 다시 이스라엘은 왕이 없는 시기가 도래했습니다. 물론 한참 시간이 지나서 이제 유다 왕국이 우리가 알고 있는 헤롯 왕이나 이런 왕들을 비롯해서 있지만 어쨌든 독립적인 국가로서의 왕국은 이제 완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국을 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아, 그래, 잘 선택했다. 내가 기꺼이 왕을 세워줄게 하시지 않았고 그거 별로 좋은 거 아니다 라고 사무엘 통해서 계속 이렇게 강조를 하셨죠. 경고를 하셨죠. 하지만 이스라엘은 이방 국가들처럼 이제 왕국을 세우고 싶어 했었어요. 우리도 이제 어엿한 왕이 딱 있어서 우리도 그 왕의 명령에 따라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군대도 갖추고 왕이 있어야 이게 좀 나라다운 나라지. 이거 맨날 왕도 없이 그냥 뿔뿔이 흩어져 살다가 뭐 일만 나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제서야 하나님이 뭐 하나 이렇게 톡 하나 던져줘서 그 방식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죄로 가득 찬 그 육신 때문에 그걸 원치 않았어요. 사실 하나님께서 가장 합당하게 바라보셨던 어쩌면 성경 전체 나와 있는 정치 체제 중에서 사사기를 통한 하나님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 가장 완벽한 거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범죄하고 타락했을 때 그때 하나님을 구하게 되고 그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가장 잘 맞는 지도자를 이렇게 주신 거잖아요. 하지만 이제 왕정 체제가 되면서 사람에 의해서 그 왕들이 선택이 된다는 그런 시대가 되다 보니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물론 이 왕국 사람들이 원해서 이렇게 주시기는 했지만 그렇게 좋아하시지는 않았던 이 왕국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을 세우셨고요. 그 다윗의 후손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계획하셨지만 어쨌든 왕정체제는 인간적인 통치권의 대표적인 거였고 결과적으로 아까 그 460년의 시간 이후에는 다시 왕이 없는 시기로 돌아서면서 왕정체제는 실패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대선을 지금 이틀 앞두고 있나요? 앞두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정치적인 경랑기 속에 있다고도 볼 수 있는데 어쨌든 하나님을 그 머리에 두고 있지 않는 역사상 인간이 개발한 모든 정치체제는 결국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을 또 한번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같이 공부를 했으면 합니다. 인간이 개발했던 정치체제가 정말 많아요. 옛날 그리스 시대부터 그 귀족들에 의한 민주정치, 노예정치, 또 공화정, 공화정이 이제 민주정치의 일부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황제정, 왕정국가, 그 다음에 소수의 어떤 그 뛰어난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그 귀족 정치나 엘리트 정치, 그리고 최근에 있어서 나타나는, 최근은 아니고 지난 한 200, 300년간 그 철학적으로 개발이 되고 실제로 한 100여 년 전에 이렇게 있다가 지금 북한밖에 안 남은 공산주의 체제라든가 사회주의 체제 그리고 오늘날 민주주의 체제 인간들이 정말 많은 정치 체제를 구현을 하면서 뭐 유토피아니 뭐니 이렇게 했지만 결국에 어때요? 다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 인간들의 정치 체제입니다. 그 기본적인 바탕에는 인간이 세운 정치 체제에는 하나님이 그 머리에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서로 존중하고 과학기술이 발달한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모든 세상을 다스리기 전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분열왕국에 대한 성경 말씀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열왕기상 12장부터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이기도 하니 열왕기상 1장부터 한 11장 정도까지 폭넓게 보면서 솔로몬을 통해서 분열왕국이 왕국이 왜 분열됐는지 좀 먼저 원인을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오늘은 그 자료가 오늘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다음 시간부터는 분열왕국에 본격적으로 들어가면서부터 좀 이렇게 보실 수 있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왕국이 남과 북으로 분열된 직접적인 이유는 솔로몬의 타락이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다음 시간, 다다음 시간에 솔로몬의 타락이 가장 직접적인 원인으로 저는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타락으로 인해서 왕국을 찢어버리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은 직접적인 원인은 요 다음 왕, 그러니까 남왕국 유다의 첫 번째 왕이었던 르호보암이 그 사람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고 공세를 올리고 좀 그런 부분들이 이제 왕국이 분열된 직접적인 원인이었지만 성경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께서 왕국을 찢겠다라고 말씀하신 데에는 솔로몬의 타락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대언자 아히야라는 사람을 통해서 당시에 아주 근면하고 일을 잘했던 관리였던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에게 이스라엘을 찢어서 그 중에 열 지파를 너에게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 이유는 그 열 지파가 사실 성경 말씀을 여기 자세히 읽어보면서 조금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 열 지파가 하나님을 버리고 특히 시돈 사람들 제가 다음 시간부터 가급적 여기 그 뭐죠? 뭐 화면에서 지도도 좀 보여드리면서 이렇게 할게요. 시돈 사람들이 어디냐면 페니키아 사람들하고 그 지중해 면에 이렇게 지중해 이스라엘이 쭉 위아래를 기르잖아요. 이렇게 서쪽 북쪽에 있는 쪽 사람들입니다. 시돈 사람들의 여신인 아스다롯과 모압 족속은 이스라엘이 이렇게 있으면 좀 남쪽 아래쪽 사람들이에요. 모압 족속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에게 경배를 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열 지파가 그리고 또 솔로몬 또한 아버지 다윗의 길로 걷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찢어서 그 중에 열 지파를 너에게 주겠다라고 여로보암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보고 아버지에게 한 약속이 있으니까 다윗에게 한 약속이 있으니까 다윗을 봐서 솔로몬이 살아있을 때는 그렇게 하지 않고 죽은 뒤에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 아스다롯 그리고 그모스 밀곰 이게 이제 당시 가나안의 이방 신들이었고요. 전부 다 농경 신들이었어요. 기본적으로 유대인들은 히브리인들은 이 농사짓고 사는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목축을 하는 사람들이었죠. 그 아브라함 때부터.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딱 도착을 했을 때 그 전에 출애굽 이후에 다 쫓아내라 라고 했는데 쫓아내지 못했고 남아있던 사람들이 결국 그들이 섬기던 그 농경신 이 유대인들이 가나안에 들어오면서 이제 농사를 짓기 시작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아마도 가나안 사람들로부터 농사 짓는 법을 배웠을 거예요. 농사 짓는 법 배우고 하늘의 어떤 날씨를 보는 법들을 배우고 아마 농사 지어 보신 분들은 아시죠. 그 날짜가 돌아가는 거에서 언제 비가 오고 언제 해가 쨍쨍하고 이런 것들에 민감하잖아요. 그래야 그거 맞춰서 농사를 잘 지을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걸 잘 알고 있는 그 토박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제 기술을 전수받았겠죠. 근데 그거 안 받았으면 하나님이 농사 망치게 내버려 두셨을까요? 분명히 그게 아니었을 텐데 유대인들은 이제 히브리인들은 사람들을 더 신뢰했던 걸로 보여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런 것들을 받으면서 은근슬쩍 이제 이방 신들도 같이 넘겨오게 되었습니다. 대표적인 신들이 바로 이 아스가롯과 아모스와 미들봄 이런 가난한 이방 신들 전부 다 농경 신들이었는데요. 하나님께서 결국에 출애굽 이후에 가난에서 원주민을 다 쫓아내고 전부 없애라라는 말씀을 이행하지 않은 결과가 계속 내려와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이 이방 신들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해봤어요. 이게 가나안의 그 농경 신들의 체계가 너무 복잡하더라고요. 아이들 그 서점에 보면은 그 그리스 로마 신화 해가지고 그 책 아시죠? 엄청 두껍고 시리즈가 엄청 많은데 그게 아마 몇 년 지난 10년 넘게 아주 오랫동안 아이들 사이에서 베스트셀러일 거예요. 근데 그 책이 되게 두꺼워요. 근데 이제 그게 애들 사이에서는 필독서처럼 교양서처럼 이렇게 읽혀지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하나님 알기 전에 그리스 로마 신화나 이런 거에 많이 좋아했어 가지고 그거 보면은 신들이 신들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뭐 할 거 다 합니다. 할 거 다 하고 뭐 좋은 짓 나쁜 짓 할 거 다 하고요. 신들의 위계 질서도 엄청 세고 뭐 제일 높은 신이 뭐죠? 제우스. 그죠. 제우스가 있고 제우스가 그리스식 신인가요? 로마식 신인가요? 아무튼 그 있고 헤라 여신이 아내고 그 밑에 줄줄이 줄줄이 이렇게 있는데 이 가나안의 농경 신들도 비슷합니다. 아스다롯도 아주 상위 클래스 중에 하나지만 탑은 아닌데요. 이걸 좀 조사를 해봤는데 너무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시간도 부족해서 이걸 다 설명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아스다롯만 잠깐 말씀드리면 이 아스다롯은 아세라라고도 불려졌어요. 성경에 보면 이제 그 가난 사람들이 이런 농경신들, 이방신들 섬길 때 흔히 조그마한 작은 숲, 그로브라고 되어 있는 그 작은 숲에서 섬기잖아요. 거기에 형상을 두고 작은 숲을 세웠더라 라는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여기 열왕기 말씀에도 많이 남아있고 나중에 이제 사사들이 나와서 작은 숲을 없애버렸다가 또 지었다가 없애버렸다가 또 지었다가 이렇게 이제 반복되고 있잖아요. 그때 그 말씀 구절에 작은 숲에 형상을 세웠더라의 그 형상이 다 이 아스다롯일 거라고 사람들이 이거 연구하신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아스다롯은 농경신이고 이렇게 풍요의 상징이다 보니까 아스다롯은 그 여신이에요. 여신. 예, 옛날 가나안 시대 여신들처럼 이렇게 위는 나체고 이렇게 풍만한 몸매를 갖고 있는 그런 여신들을 거기 이렇게 세워놓고 그 여신들이 사람들에게 행운을 갖다 주고 또 많은 풍요로운 그 열매들을 갖다 준다라고 사람들은 믿었습니다. 나중에 요 말씀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말도 못하는 거 그거 나무 깎아서 만든 거 거기다 해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이방신들을 좀 조롱하시기도 했을 때 대부분의 그것들이 이제 아스다롯이에요. 이 아스다롯 아세라가 이렇게 유명해질 수 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아세라가 우리가 아세라보다 훨씬 더 잘 알고 있는 이방신 누가 있죠? 그 농경신으로서 가난 사람들이 섬기던 바알의 아내였습니다. 아세라가 바알의 아내였어요. 다시 돌아와서 솔로몬 때문에 결국 왕국이 분열이 됐는데 솔로몬이 언제부터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했는지 사실 분명치가 않아요. 솔로몬의 치세는 40년 정도 되었습니다. 이 40년 중에 언제쯤에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나고 언제쯤에 잠언을 썼고 언제쯤에 전도서를 썼는지는 분명치 않지만, 그래서 한번 1대1 한번 쭉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열왕기상 1장하고 2장 정도를 보시면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이 죽은 뒤에 왕권에 위협이 될 만한 정적들, 즉 아도니아, 요압, 시므이를 제거하고 내부적으로 왕권을 단단히 세웠습니다. 별 이상한 점은 없어요. 하지만 이제 이것만으로 조금 부족했다라고 아마 판단했던 것 같아요. 3장에 들어서서 1절에 보면 솔로몬이 이집트 왕 파라오와 인척 관계를 맺고 파라오의 딸을 취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 열왕기상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 구절이 너무 마음속에 불편해서 마음속에 남아있어요. 왜냐면 솔로몬이 이 뒤에 이제 무슨 일들이 있냐, 이 바로 뒤에, 이 3장 1절에 파라오의 딸을 아내로 맞아들인 바로 그 뒤에,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이제 아주 유명한 일화가 나옵니다. 솔로몬이 희생물을 드리려고 이제 기부원에 갔는데 그때 밤에 꿈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께서 뭐가 필요하냐 그러자 솔로몬이 저는 주의 백성을 재판하도록 주의 종에게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내가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하셨죠. 이거 옛날에 우리 그 전래동화에도 있듯이 이도끼가 내도끼냐 아닙니다. 저도끼가 은도끼가 내도끼냐 아닙니다. 제도끼 쇠도끼입니다. 했더니 그래? 착하네. 금도끼도 가져가고 은도끼도 다 가져가라라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도 이 말씀을 너무 기쁘게 여기셨어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이 깨닫는 마음을 달라, 분별하는 마음을 달라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이 말씀을, 이 말을 기쁘게 여기시고 네가 구하지도 않은 재물과 명예 다 주겠다, 내 평생에 너 같은 왕이 다시는 없을 거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다시 보면요, 3장 1절에 솔로몬이 이방 아내를 취합니다. 솔로몬이 몰랐을까요? 다 알고 있을 거예요. 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여전히 다윗 왕을 섬기던 대원자 나단과 그 주변에 있는 인물들이 솔로몬에게 그대로 있었어요. 솔로몬을 섬기고 있었어요. 모르지 않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사실상 유일한 강대국이었던 그 이집트와 이 결혼을 통해서 외교적인 연대를 맺었어요. 이때가 왕이 된 지 한 3, 4년 정도 되었던 것 같습니다. 집권 초기에요. 다윗 왕의 그 명성이 아직 주변에 가득 있었을 때였을 거고요. 솔로몬이라는 아주 젊은이가 딱 왕이 갓 되지 않았어요. 보통 이러면 주변에서 이제 이때다, 이때 독립 한번 해보자 해서 모압이든 어디든 다 이렇게 반란을 일으킬 수도 있는 상황에 솔로몬이 그 옆에 또 다른 강대국의 딸을 아내로 다 오면서 까부지 마, 이렇게 한 겁니다. 솔로몬은 정치적으로는 현명한 판단을 했어요. 하지만 이것을 하기 위해서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이방 여자들을 취하지도 말고 데려오지도 말고 자기 아들들을 이방 여자들에게 주지도 말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일단 어기고 시세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제가 아까 당황스럽다라고 말씀드렸던 건 뭐냐면, 그렇게 시작이 되는 그 바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솔로몬이 그 분별하는 마음을 달라고 했을 때 그걸 기쁘게 일단 받아들이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이집트와의 외교 정책에 대해서는 이렇게 직접적으로 너 율법 어겼네 이렇게 하시기보다는 11절 말씀 하나님께서는 직접적으로 언급하시기보다는 경고를 이렇게 하셨어요.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걸은 것 같이 내 길들로 걸으며 내 법규와 내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의 날들을 길게 하리라 라고 경고만 하고 넘어가셨습니다. 그 후에 솔로몬이 왕이 된 지 한 11년 정도가 지났고요. 주의 집을 건축하기 시작한 지 한 7년 정도 지나서 성전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솔로몬은 이스라엘 치리자들을 다 모아놓고 그 앞에서 아주 긴 설교와 기도를 했어요. 그게 통째로 들어있는 장이 열왕기상 8장입니다. 11년이 지났어요. 아까 그 이집트 딸을 왕으로, 아내로 데리고 나온 때로부터 한 7, 8년이 지난 때입니다. 그때 솔로몬은 열왕기상 8장에서 백성들의 앞에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61절만 한번 보실게요. 너희 마음을 주 우리 하나님께 대해 완전하게 하고 이 날과 같이 그분의 법규 안에서 걸으며 그분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아직도 솔로몬한테 별 이상한 상황은 없는 것 같아요. 그 후로 또다시 13년이 지나서 성전을 짓는 데는 7년 걸렸는데 왕궁을 짓는 데는 13년이 지났어요. 그 왕궁이 아마도 솔로몬이 살집을 지은 건지 아니면 뭐 그 일할 때를 지은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13년이나 지나서 즉 이제 왕이 된 지 한 20년이 좀 넘어가던 이제 벌써 중반 정도가 되었죠. 이때 왕궁 건축을 완료했을 때 솔로몬의 특별한 언급은 없었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다시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열왕기상 9장 6절에서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한 절씩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만일 너희 곧 너희나 너희 자손이 아주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명령과 내 법규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에게 나서서 이 문을 부를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멸하기 이기고 내 이름에서 경배를 보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깜놀이와 웃음거리가 되리라.
또 이 집이 높을지라도 그 옆으로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고 비웃으며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집에게 이같이 하셨는가 하며
그들이 자기 조상들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시니 주로 자기들의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들며 그들에게 경배하고 그들을 섬겼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이 모든 경배함을 그들에게 가져오셨다 하리라 하셨더라.
네,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경고의 말씀을 주셨을 뿐입니다. 이후 솔로몬은 여전히 요 9장 이후에 보면 번제물과 화평물을 드리며 제단의 분향을 계속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번에는 9장 한 14절부터 보면 파라오의 딸을 포함해서 많은 이방 여인들을 사랑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이방 여인들 중에는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증오하고 시도하셨던 모압, 암몬, 에돈, 시돈, 헷 족속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이제 재임 중기 정도 되었어요. 이때 건축을 마치고 이제부터 이방 부인들의, 이방 아내들의 나쁜 영향들을 이제 받기 시작을 한 것 같습니다. 어땠는지 몰라요. 우리 분명한 거는 솔로몬이 재임 초기에 한 3년, 4년 정도 됐을 때 이미 파라오의 아내가, 파라오의 딸이 자기 아내가 되었던 사실입니다. 그 뒤에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서 아주 바른 걸음으로 걸었던 게 사실이었을지도 모르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솔로몬이 나중에 타락하게 된 게 이미 재임 초기에 그 씨가 뿌려졌다라는 말씀이에요. 이 어시어라는 사람에 의하면 솔로몬이 한 죽기 7, 8년 전에 이제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왕국이 이제 쪼개질 거고 내 아들은 왕국의 아주 작은 부분만 받게 될 거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경고를 솔로몬이 죽기 한 7, 8년 전에 이제 솔로몬이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솔로몬이 죽기 한 2년 전쯤에 전도서를 지은 것 같습니다. 전도서를 조금 더 나중에 지은 것 같아요. 즉 솔로몬이 전도서를 쓰고 있을 때에는 이미 왕국이 쪼개질 것과 그리고 또 왕국이 어떻게 갈 건지에 대해서 대언자들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이미 이야기를 들은 상황이었고요. 왕국이 누구한테 넘어갈 건지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자기 밑에 그것도 솔로몬이 일 잘하네? 그래서 솔로몬이 채택한 그 공무원이었어요. 이 사람한테 왕국의 열 지파가 넘어가고 내 아들은 한 지파만 우리 유다를 따를 것이다 라는 걸 받아서 그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했었거든요. 그 여로보암이 이집트에 도망간 그 상황이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전도서를 썼어요. 솔로몬이 다윗을 이어 이스라엘을 통치한 기간이 한 40년 정도가 되었는데 이때 아주 평화로운 시기였습니다. 이 선대 다윗 왕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이제 내부적으로 다 통합이 되어 있던 상황이었고요. 주변 소국들은 전부 다 거의 다 정복을 해서 지배하에 두었습니다. 당시에는 국제 정세도 이스라엘을 대적할 만한 강대국이 없었고 유일하게 이집트만 통일왕국을 이루고 있었는데 우리가 아는 그렇게 강성한 국가 체제는 아니었어요. 심지어 이스라엘은 그 아까 말씀드린 여로보암이나 에돔에서 도망친 하닥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솔로몬을 이렇게 계속 견제하려고 했을 만큼 오히려 이스라엘보다 또 좀 약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스라엘을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아시리아는 여러 왕조를 거치면서 이제 셌다가 약했다 거치면서 새로운 제국으로 시작하려고 하는 그 초기 단계에 있었을 뿐이고요. 나중에 바벨론을 그 나중에 남왕국까지 멸망시키는 그 바벨론은 요 시점에서는 메소포타미아 지역 그 유프라테스강 하류의 아주 조그만 소도시에 불과했었을 뿐입니다. 전 개인적으로 솔로몬이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또 자기 아버지 다윗의 길을 그대로 밟아 나갔다면 구약시대 하나님의 그 축복의 개념이 이제 물질적인 것도 포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솔로몬이 이제 당시에 더 큰 나라로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일 뿐이에요. 이스라엘의 그 분열왕국 시대의 초입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건 이겁니다. 솔로몬은 재임 초기 3년에서 한 4년 정도 되었을 때 이미 이집트의 파라오의 딸을 아내로 취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는 것은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 이후에 솔로몬이 아무리 하나님 앞에 좋은 것들을 구하고 했다 할지라도 결국 이 솔로몬이라는 왕은 이방신들을 섬기게 될 그 위험성, 그 위험 폭탄 같은 거 있잖아요. 시한폭탄은 결국에 자기가 왕이 된 그 초기부터 자기 옆에 가장 가까운 곳에 놓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을 해왔던 것이에요. 결국에는 그가 빗나가게 된 것은 통치 후반부이지만 우리의 영적 신앙생활도 한번 여기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솔로몬처럼 말년에 탄식 가운데서 전도서를 쓰는 신앙생활이 되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우리 삶에 내 믿음 생활에 미래의 분열왕국에 어떤 씨앗이 심겨져 있는 게 있다면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지금 버리고 가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육신으로 심고 있는 것들, 우리가 주일에 와서 사실 교회에서 이야기하다 보면 다들 참 신실하고 좋은 형제 자매님들이시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이제 우리의 처소나 돌아갔을 때 우리가 우리의 육신으로 심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살펴봐야 합니다. 음란한 것인지 탐욕과 사악한 이익인지 이런 것들을 추구하고 있다면 그 시한폭탄 솔로몬이 재임 3년 차에 두고 40년 때까지 자기 통치 기간을 대부분 자기 가장 가까운데 파라오의 딸을 아내로 두고 있었던 그 파라오의 딸을 치워버리고 이혼증서를 줘서 갔다가 내다 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오랜 시절, 오랜 기간 동안 그 이방 신들을 섬기지 말라고 경고하셨던 말씀들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이 분열왕국 시작을 오늘 했고요. 다음 시간에 이거 스크립트 같은 거 좀 나눠주면서 좀 더 자세하게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5분 정도 지연돼서 죄송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솔로몬은 참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많은 유산을 물려받고 큰 나라와 많은 백성들을 물려받았지만 그리고 또한 그의 마음 가운데 초반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그 마음들이 아주 열정이 강했던 것은 분명한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가 아직 믿음이 성장하지 않았을 때의 선택이었는지 아니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가 아주 왕이 된 초기부터 하나님께서 금지하셨던 그 파라오의 딸을 가까이 둔것 그것이 아마 그의 치세의 대부분의 시기 가운데 지대한 영향을 미친 걸로 보여집니다. 주님, 우리가 이것들을 영적으로 적용해 봤을 때 우리 가운데,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영적으로 파워의 땅이 내 가까이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점검케 해주시었고, 참으로 그것들 하나님께서 증오하시고 미워하시는 것들을 이혼증서를 주어 떠나보낼 수 있는 담대함과 또한 슬기로움을 주시기로 원합니다. 솔로몬이 원했던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이 파라오의 딸에게까지 적용되어서 또한 우리가 동일하게 영적으로 적용하였을 때에 이러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님께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귀한 말씀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누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